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주민 두 명이 어제 작은 목선을 타고 한반도 서해상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남성 두 명이 이날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쪽 해상을 통해 들어온 뒤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 주민이 망명한 건 지난해 교동도를 통해 북한 주민 한 명이 넘어온 이후 9개월 만입니다. 한국 당국은 현재 이들의 망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 군인 4명과 주민 11명이 모두 9차례에 걸쳐 소형 목선 또는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전화통화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또 정상은 다음 달 열릴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공동의 목표를 통화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두 정상이 20분 동안 통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다음 달 12일 열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앞으로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 정권이 보이는 여러 반응들에 대해 두 정상이 통화에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윤 수석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북 정상회담의 무산 가능성을 위협하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단하는 등 최근에 평화 공세와는 달리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화요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국 청와대가 북한 정권의 탈북 종업원들 송환 요구에 현재로선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이 사안에 관해 지금까지 견지한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탈북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해 탈북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하지만 어제 지난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북한 여종업원들이 한국에 납치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며 송환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하는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최근 국회 강연을 비난하는 등 한국과 한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탈북 여종업원 12명은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길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은 여종업원들을 북한에 송환할 경우 이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이들이 입장을 거부하는 것 역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야권 연합이 불공정한 선거라며 규정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열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번 선거를 독재자의 대관식이라고 마두로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도 마두로 대통령이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국민의 민생을 외면한 채 재연의회 강제 출범 등 법 질서까지 파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살인적인 물가 폭등과 식량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 후보인 앤니 팔곤 전 라라 주지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에 반대하는 또 다른 후보인 하비에르 베르투치 목사가 나서면서 표가 분산돼 마두로 대통령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석유 제재와 유럽연합,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비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70일에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일본 영화가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칸 영화제는 어제 폐막식에서 일본 고레아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만비키 가족, 즉 좀도둑이 황금종려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창동 감독이 제작한 버닝은 국제 비평가 연맹상을 받았습니다. 세계뉴스 김영건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은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며 미북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이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시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담화의 핵심 내용을 좀 윤 기자가 좀 간추려 주실까요?
예.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담화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문건의 형식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개인 명의로 개인 담화 형식으로 발표를 한 것인데요. 제목이 우리는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에서부터 이 담화에 말하자면 의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미국 내에서 리비아 형식의 북핵 포기 방안을 계속해서 그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적인 인물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리비아 형식으로 관련해서 볼튼 보좌관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포상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맞으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한쪽에서 모든 조치를 완료한 다음에 말하자면 그 보상 내지는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 방안을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북한 측이 말하자면 김계관 부상의 개인 담화 형식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볼튼 보좌관 개인도 명백하게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튼 보좌관이 과거에도 사실 대화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리비아나 이라크와 같은 운명을 북한 우리에게도 강요하려는 불순한 기도다라고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끝에서는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서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정상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 기류, 강성 기류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한 것은 아니고 개인 명의로 얘기를 한 것이지만은 일주일 전만 해도 북한은 억류자 3명을 돌려보내는 등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소식이 알려지고 화면을 통해서도 다 만천하에 소개가 되고 했는데, 이렇게 김계관 부상의 담화를 통해서 제기한 비난, 다소 뜻밖이 아닌가요?
상당히 뜻밖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그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좋고 또 순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그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이죠. 그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그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요. 또 판문점 선언을 그 채택을 하면서 남북 관계 또 미북 관계가 상당히 그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 남북 관계를 보면요, 남북이 그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여러 가지 한 10개항 정도의 그 합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긴급한 이산가족 상봉, 또 6.15 선언 공동행사, 또 공동 연락사무소, 또 남북 그 철도 연결,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 16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을 판문점에 열자 그리고 북한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단도 다 통보를 해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북한이 이것을 전격적으로 취소한다 이렇게 그 전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남북관계 굉장히 그 한 정상회담 열고서 한 20일 만에 굉장히 난기류를 만난 셈이고요. 또 조금 전에 뭐 김계관 그 제1부상의 그 담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미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바로 그 지난주에 바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일주일 전에 그 미국의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고 또 미국인 억류자 3명을 데려오고 또 그러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장소 일정 이런 걸 정했죠.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북한은 또 그에 응하듯이 그 핵실험 폐쇄를 하는데 미국 또 한국 언론인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미북 관계도 아주 그 그야말로 그 순풍에 도술단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갑자기 미북 관계도 이제 암초를 만났습니다. 북한의 그 외무성 그 제1부상이죠. 김계관 제1부상이 담화를 내고 일방적인 핵포기 요구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그 조치 이걸로 인해서 남북 관계 미북 관계가 상당히 그 돌발 변수를 만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김계관 부상의 담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 개인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사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이런 담화를 낸 것 자체가 뜻밖이긴 했습니다.
네, 네.
최은기 기자가 그 배경을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네네.
그 개인 명의 담화라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하고는 다릅니다. 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의 논평이나 성명을 내기도 하고요.
네.
또는 아예 외무성 성명도 내기도 하고 또 그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이렇게 개인 명의 담화로 낸 것은 이 미북 정상회담의 재고려라고 하는 입장 표명 자체가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명백하게 이제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이런 담화를 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미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흔들려고 판을 깨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볼튼 보좌관이 말한 그 리비아식 해법이 어떤 것인지 이런 왜 이것이 지금 북한에서 대단히 경계를 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평양에 다녀온 다음입니다. 11일, 13일 요원절에 그 미국 그 폭스뉴스 또 VOA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그 리비아식 북핵 해법 이런 종류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들어보면은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먼저 선핵 포기 후보상 이런 것을 이제 주로 골자로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곁들여서 여태까지는 이제 핵 문제 이런 얘기만 했는데 볼튼 보좌관이 미사일 또 생화학 무기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북 보상이 북한이 그 핵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다 포기한 다음에야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북한은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단계적, 동시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미북 간의 어떤 그 비핵화를 하고 여기서 단계적으로 보상도 이루어지고 또 체제 보장도 해야 된다는 이런 건데요. 북한이 상당히 이거는 그 거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얘기고요. 보상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도 북한은 단계별로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볼튼 보좌관이 바로 그것이 아니라 선핵 폐기 먼저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다 없앤 다음에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 볼튼 보좌관의 발언이 아마 못마땅하고 이런 그 반발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지난 5월 9일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 폼페오 장관이 새로운 대안을 가져왔다고 해서 북한이 환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왜 또 이 볼튼 보좌관은 그런 얘기를 또 했으며 그때 그러면 폼페오 장관이 평양에서 한 것과는 지금 어떤 괴리가 있는 건가요?
예, 바로 그런 점이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네.
만족한 합의를 봤다. 이렇게 한 것이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새로운 대안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의제와 관련한 미북 양측의 실무 접촉에서 쟁점이 사실상 말하자면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또 어떤 시점에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그 말하자면 논란거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북한 측도 만족을 표명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그 볼튼 보좌관이 그 폼페오 장관의 워싱턴 귀환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다시 리비아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대량 살상 무기까지 얹혀서
네.
전면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은 폼페오 장관이 가서 합의한 만족한 합의와는 좀 다른 게 아니냐 당연히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네.
지금에 와서 보면은 볼튼 보좌관의 그런 리비아식 말하자면 핵폐기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백악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한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여러 가지 그 설득력 있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여전히 사실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핵을 폐기하고 보상을 하느냐 큰 틀에서는 이런 단계적인 그리고 동시적인 핵 폐기 그리고 보상 북한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또 이거를 어떤 그 배분 방식으로 그 나눠서 말하자면 시행에 옮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사실 아직도 논의해야 될 점이 많이 있고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여전히 미국과 북한이 실무 접촉이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고위급 수준에서 폼페오 국무장관 수준에서 또 한 차례 막바지 북한을 평양을 방문해서 조율 최종 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것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그렇고 백악관 국무부의 반응들을 보면 좀 일종의 수습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이 미국의 지금 그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네, 그 말씀하시기대로 지금 그 일종의 그 북한으로서 예, 시각에서 보면 약간 좀 이상한 게 있다 이렇게 그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그 5월 9일이죠.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북한의 발표를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환영한다 이런 걸 얘기를 봐서는 아마 그 북한이 얘기했던 대로의 그 단계적 보상, 어느 조건한 그런 방안을 미국이 제시했고 북한도 이게 좋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돌아와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폼페오 장이 오니까 미국의 그 대북 정책을 이끄는 그 쌍두마차인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국 언론에 나와서 폼페오 장관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네.
또 단계적 보상이 아니라 선 폐기 후 보상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북한 측에서는 상당히 좀 그 이건 뭔가 뭐 이런 아마 그 의문이 생길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볼튼이 뭐 그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그동안 네오콘으로 또 북한의 그 보수적인 그 의견을 반영하는 인물로 뭐 북한뿐만 아니라 유명한 인물이니까
예, 예.
북측에서도 이거는 좀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주시할 점은 북한이 이번에 이런 것을 공식 반응 이런 것이 아니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개인 담화 굉장히 특이한 형식인데요.
네, 네.
개인 담화로 냈다는 것은 이것이 아마 볼튼의 그 개인적인 아마 소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 대응하는 것보다는 북한도 개인 차원의 담화를 내서 이것을 좀
네.
견제하고 이것을 좀 억눌러야겠다. 아마 이런 뜻을 그 불만적인 신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아마 백악관에서도 지금 백악관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 그러는데 백악관에서도 아마 이것을 그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아마 김계관 부상이 아마 이런 그 불만 섞인 담화가 나오니까 백악관에서도 아마 이걸 서로들 아마 만나서 회의를 하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한 가지 방안을 놓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그 추측 가능한데요. 그것은 그 잠시 뒤에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이번 사건이 난 다음에 앞에 그 존 볼튼 보좌관의 발언과 그 이후의 발언이 조금 그 뉘앙스가 틀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백악관에서도 이걸 좀 나름대로 좀 수습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맨 먼저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약간 좀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볼튼 보좌관의 발언 내용도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그 김계관 부상에 개인 담화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로 그 다음 날 네. 볼튼 보좌관이 팍스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 볼튼 보좌관은 리비아식 해법이라든지 또는 대량 살상 무기, 생화학 무기 폐기 이런 부분들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네. 다만 CBID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긴 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볼튼 보좌관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 자체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 응한 전제 조건이었고요. 이것은 변함이 없지만 어쨌든 그 밖에 나머지 주장들은 볼튼 보좌관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요. 네. 오히려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걸 보면 이제 북한의 담화 이후에 행정부 내부에서 뭔가 그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았었나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백악관의 샌더스 대변인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트럼프 모델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 이렇게 김계관 제1부상이 그 담화를 내면서 그 기자들이 상당히 그 백악관에다 많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 북한이 리비아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백악관이 이게 진짜로 그 미국이 이걸 추구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샌더스 대변인이 그 기자들에게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 우리는 트럼프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형 모델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만 한마디 한 건데요. 그동안 나온 그 백악관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 발언을 볼 때 아마 그 트럼프 백악관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른바 그 트럼프 모델이라는 것은 북한이 무슨 그 핵은 비핵화하지만 무슨 이 비핵화한 다음에 무슨 그 리비아처럼 무슨 체제가 붕괴된다든가 미국이 압박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북 그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또 북미 간의 관계도 정상하고 이런 어떤 게 보상책을 주면서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17일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리비아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The Libyan model was a much different model. We decimated that country. We never said to Gaddafi, "Oh, we're going to."
네,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모델은 아주 다르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를 파괴했고 가다피에게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군사력을 강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한 말인데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면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예, 그런 맥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샌더스 백악관 그 대변인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리비아식 북핵 해법 모델이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 모델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한 겁니다.
네.
두 가지였죠. 리비아식 그 북핵 해법은 미국이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10분 넘게 발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네요.
그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두는 그런 중요성이라 그럴까요? 그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걸맞게 북한의 이런 문제 제기가 말하자면 미북 정상회담을 좌초시킬 가능성을 전혀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체제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네.
말하자면 정권 붕괴나 이런 것들은 미국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고
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계속 말하자면 운영할 것이고 또 북한에 남아있을 것이고 북한은 부유하게 될 것이고
네.
그 결과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매우 행복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자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서
네.
남한과 그 남한의 경제 모델을 경제 발전의 모델을 북한이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미국이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폼페오 장관이 평양을 다녀온 후에 공개리에 북한의 말하자면 번영, 경제적 번영과 경제 건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맥락이 다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백악관은 북한을 달래서 미북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김계관 담화가 나오자 약간 좀 뭐 소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 백악관에서 나온 신호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어쨌든 수습을 하고
예.
그다음에 미북 정상을 예정대로 하자 이런 그 신호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황 발생 뒤에 그 백악관의 그 샌더스 대변인이 북한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무슨 통보 이런 미북 정상회담을 중단하거나 이런 통보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계속했고요.
예.
또 우리는 계속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돌발 상황이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준비해보던 거다. 상당히 그 의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 다음 날 바로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무슨 북한의 그 리비아처럼 무슨 체제를 붕괴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체제 안전을 다 보장을 한다 그러고 상당히 이례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그 백악관으로서는 미북 정상회담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겠다,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문재인 정부도 좀 바빠졌죠? 빨리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로서도 지금 안팎으로 사실 어려움에 갑자기 처한
네.
상황입니다.
네.
이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 예정됐던 것을 돌연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게다가 미국을 향해서는 이렇게 그 정상회담 재고려 의사를 내비치면서 상당히 이런 갑작스런 상태에 당혹해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일단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초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미북 간에 말하자면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의 어간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네.
또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북한 측에 설명을 하면서 말하자면 중재 역할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비핵화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또 미국은 말하자면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요.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남은 여러 가지 말하자면 돌발 변수랄까요?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궁금한 것은 6월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과연 예정대로 열리느냐, 혹 잘못돼서 또 못 열리는 것 아닌가, 열리더라도 또 잘 이루어지질 않고 또 어떤 또 변수가 생길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네, 일부 전문가들은 뭐 이제 그 미북 정상회담이 6월 12일 가능성이 전에는 뭐 한 90%였으면은 이번에 김계관 발언 또 남북 관계 이런 그 난기류 때문에 한 50대 50 정도로 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그 네. 보고 있는데요. 뭐 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그 5월 22일 날 그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번 만났고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그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요. 정상 중에선 둘 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만난 그 시진핑 주석하고 만난 아주 굉장히 드문 그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번 미북 정상회담도 사실 기획, 연출 이런 것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아마 그 한미 정상회담이 나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미 간의 어떤 조율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어떤 언급 예를 들어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바라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인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방안을 좁히는 어떤 언급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북한이 이를 또 그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다가 이것을 받아들일만 하면 아마 받아들여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낙관적인 관측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최 기자가 이제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90%였다면 이전에 이번에 김계관 부상의 담화로 한 50%로 떨어졌다라고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그랬지만 사실 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사전 실무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네.
사실 북한의 이런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뜻밖 라고 할 수도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동안의 공식적인 말하자면 입장 표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말하자면 요구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북한은 사실은 그 정상회담의 사전 조치로서 북한은 말하자면 신뢰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도 그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죠.
네.
핵실험을 중단했습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네.
그리고 미사일 탄도미사일이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발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3명도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도 평가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 불구하고 볼튼 보좌관의 그 사례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요구 수준은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네네.
계속 또 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예.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도 이미 못 쓰게 된 시설이니까 저거 폐기하겠다고 나오는 거다라는
예.
그런 전문가들조차 없지 않았습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음직하고요.
네.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제기로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말하자면 북한을 달래고 또 리비아식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습하는 그런 움직임을 부산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회담이 제대로 말하자면 그 준비 논의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데 말하자면 이것이 좀 이번 사태가 기여를 했다. 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미북 간의 물밑 접촉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번 겪어야 될 것을 제대로 겪었다. 이런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미국과 북한 관계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남북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남북관계 살펴보겠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순항하던 남북관계가 갑자기 암초를 만났는데요. 북한이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이죠.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갑자기 중단하겠다 얘기를 했고 그것도 회담 한 12시간 새벽에 한밤중에 그걸 통보를 해왔다고 해서 서울이 상당히 떠들썩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4.27 판문점 회담하고 이것이 첫 번째 모든 합의 사항을 이행할 문제를 다 한번 장관끼리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실무 협의였는데 이것을 네. 갑자기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이후로 한미 공군의 맥스선도 훈련이 있습니다. 연례 한국과 미군의 전투기들이 모여서 공군 훈련을 하는 건데요. 이것을 이후로 이것이 이런 상황에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네. 이것이 남북 관계에 상당한 검은 먹구름을 불러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한 공군의 맥스선도 연합 훈련을 문제를 삼았는데요. 이 미한연합훈련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평양을 방문한 한국 정부 특사단에게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연합훈련을 이해한다라는 네.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북 특사단장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4시간 이상 만나고 나서 돌아와서 발표한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는 발언이 이런 내용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이 오는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네.
이 연합훈련은 4월달 그러니까 키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입니다. 이미 지난 거였죠.
예, 예.
그다음에 다음 나머지 훈련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계속되는 한반도 정세가 안정으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네.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문제를 삼았다면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런 문제제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라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북한이 이번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거론한 것은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였습니다.
네.
이번 맥스썬더 훈련에 랩터라고 불리는 미군의 F-22
예.
스텔스 말하자면 전투기가 8대가 참가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 사실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나중에 미군은 전혀 처음부터 참가할 의사가 없었다. 계획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B-52 전략 핵폭격기도 네. 참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말하자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었습니다. 전략 자산 전개 그리고 오히려 예년 수준보다 더 강화된 규모로 훈련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
네.
북한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문제 삼았던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정세가 안정으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기대를 한국 당국이 저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맥스썬더 훈련에 대해서 문제시 삼은 것은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뜻밖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미북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시사한 김괴관 부상의 담화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뭐 이것은 뭐 추측만 가능합니다만은 아 역시 그 절우 사정을 보면은 좀 그 같이 연관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미북 관계 브레이크를 걸면서 남북 관계는 계속 순항해가 나쁘지 않았겠느냐 그런 그 추측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맥선더 훈련을 갖다가 지금 그 아 회담 취소의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맥선더 훈련이 벌써 지난 11일 날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11일까지 북한이 아무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의를 제기한 건 이제 16일 날 갑자기 그런 건데요. 만일 북한이 진정 그 맥선더 훈련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11일 날 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런 방법 없다가 16일 날 갑자기 회담을 취소하면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맥선더는 그냥 하나 등장하는 하나의 그 명분 이런 거고 실제로는 역시 그 미국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한국을 같이 좀 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한국 청와대는 지금 어떤 수습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청와대가 처음에는 이 북한의 이 말하자면 그 반응에 대해서 크게 말하자면 개의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 맥스선더 훈련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대해서 오히려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지킬 것을 촉구했거든요.
네.
북한이 사실 리선권 조평등 위원장의 명의로 바로 이 부분을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네.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북한이 해야 될 것이지 한국이 해야 될 게 아니다.
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당히 강한 톤으로
예.
남북 고위급 회담의 북한 측 수석 대표가 리선건 위원장인데 리선건 위원장 명의로 발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지켜보니까 이게 그 조선중앙통신 그 보도로 맥스 썬더 훈련을 문제 삼은 것은 사실 큰 게 아니고
예.
오히려 그것보다는 김괴관 부상의 담화로 미국의 말하자면 대화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이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남북 관계에서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제기한 것은 이미 좀 달래는 정도로 해서
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느낌인데
네.
지금 북한은 오는 23일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한국의 언론도 그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 당국이 이 언론사들을 정해서 명단을 보냈는데 북한이 이 명단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기자들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맥스 썬더 훈련을 이유로 제기한 문제가 이게 금방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주를 맞으면서부터는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또 잘 그 희망적인 그런 그 길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는 북한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꾸준히 관심을 보일 정도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인데요. 올 시즌 NBA 최종 우승에 도전하는 네 팀이 지금껏 남아서 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부와 서부 콘퍼런스에서 파이널, 지역별 결승전이 각각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모두 30개 팀이 참가하는 NBA는 올 시즌 정규 경기와 플레이오프 1, 2라운드를 거쳐서 동부 컨퍼런스에서 보스턴 셀틱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서부에선 휴스턴 로키츠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각각 마지막 승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즌 개막 후 지금까지 남아있는 네 팀, 전문가들의 예상과 대체로 맞아떨어졌는데요. 어떤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지 동부 컨퍼런스부터 들여다볼까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대결. 캐벌리어스는 현재 NBA 최고 인기 선수 중 한 명인 르브론 제임스가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TD 가든에서 열린 컨퍼런스 파이널 2차전에서는 제임스가 양 팀을 통틀어 가장 긴 시간 경기에 참가하면서 42득점에 10리바운드 그리고 12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셀틱스가 가져갔습니다. 셀틱스 선수들의 조직력이 제임스의 개인기를 이긴 건데요. 보스턴 셀틱스는 NBA 역사상 가장 많은 17차례 우승한 저력의 명문팀입니다. 두 팀 중 먼저 4경기를 이긴 팀이 컨퍼런스 우승을 확정짓고 서부 우승팀과 맞붙어 최종 강자를 가리는 NBA 파이널에 나가는데요. 캐벌리어스는 4년 연속 NBA 파이널 진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파이널에서 서부 컨퍼런스 우승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진 빚을 갚아주겠다는 계획인데요. 반면에 셀틱스가 캐벌리어스를 물리칠 경우 지난 2009-2010년 시즌 이후 8년 만에 NBA 파이널에 나가게 됩니다. 서부 콘퍼런스에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휴스턴 로키츠가 맞붙고 있습니다. 동부와 대결 양상이 비슷한데요. 워리어스가 최고 인기 선수 스테판 커리의 특출한 기량에 주로 의존하는 팀인 반면 로키츠는 5명 선수들의 협력이 경기력을 크게 좌우하는 팀입니다. 14일 텍사스주 휴스턴 도요타 센터에서 열린 콘퍼런스 파이널 1차전에서는 커리가 이끄는 워리어스가 이겼는데요.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기량을 찾지 못한 커리는 직접 득점을 노리기보다는 동료들이 기회를 잡도록 도움으로써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커리는 특히 경기 후 방송 인터뷰에서 팀 동료 케빈 듀란트에게 공을 돌렸는데요. 오늘 같은 듀란트를 막을 수 있는 선수는 리그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종 우승을 차지할 때까지 긴밀하게 서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 로키츠 전력이 올해 사상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남은 승부는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로키츠는 정규 시즌에서 NBA 30개 팀 가운데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하킴 올라주원이라는 NBA 전설적 선수가 뛰던 당시를 넘어서 팀 창단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특히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경기를 거듭할수록 주전 선수인 제임스 하든과 크리스 폴의 손발이 가장 잘 맞고 있는 상태라 로키츠의 우승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부 컨퍼런스 승자, 그러니까 보스턴 셀틱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가운데 한 팀,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승자, 즉 휴스턴 로키츠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중 한 팀이 최종 결승전인 NBA 파이널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올 시즌 파이널은 이달 31일 역시 7전 4선 승제로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NBA 파이널에 어떤 팀들이 나갈지 그리고 여기서 누가 이겨서 최종 우승할지 예측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3시즌 연속으로 NBA 파이널은 동부의 캐벌리어스, 서부의 워리어스 간 대결로 진행됐습니다. 캐벌리어스는 2016년, 워리어스는 2015년과 지난해 각각 이겨서 최종 우승했는데요. 올 시즌 남아있는 네 팀 중에는 휴스턴 로키츠의 최종 우승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올해 최고 성적을 낸 팀이기 때문인데요. 로키츠는 얼마 전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예측한 최종 우승 가능성에서 40%로 네 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7%를 기록한 서부 컨퍼런스 경쟁자 워리어스였는데요. 로키츠가 최종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워리어스를 꺾고 NBA 파이널에 나가는 게 먼저겠죠.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트리플 더블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농구의 주요 개인 기록으로 득점과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락슛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꼽는데요. 특정 선수가 한 경기에서 이 가운데 세 가지 부문에 두 자릿수를 채우는 걸 트리플 더블이라고 합니다. 올 시즌 NBA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2차전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42득점과 10리바운드, 12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두 가지를 많이 하는 더블 더블은 한 경기에도 여러 명이 기록하곤 하지만 트리플 더블은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 않아서 다재다능한 선수를 가늠하는 척도로 꼽힙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오늘은 2017-2018 시즌 미국 프로농구 NBA 동부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소식 전해드렸고요. 트리플 더블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올 시즌 NBA도 이제 파이널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린 뒤 작별을 고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우승팀 선수들이 작별할 때 가장 기분 좋겠죠? 가장 달콤한 작별이라는 노래, Maroon 5가 부르는 Sweetest Goodbye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here you are seems to be as far as an eternity. Outstretched arms, open hearts. And if it never ends, then when do we start? I'll never leave you behind or treat you unkind. I know you understand. Oh, oh, oh. And with a tear in my eye, give me the sweetest goodbye that I ever did receive. Pushing forward and arching back, bring me closer to heart attack. Say goodbye and just fly away. When you come back, I have something to say, yeah. How does it feel to know you'll never have to be alone when you get home, home? There must be some place here that only you and I could go, so I can show. To disregard the rhythm of the rain that drops and coincides with the beating of my heart. I'll never leave you behind or treat you unkind. And I know you'll understan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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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with a tear in my eye, give me the sweetest goodbye.
VOA World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보도 자료에서 두 정상이 최근 북한의 상황을 논의하고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인 미북 정상 회담에 관해 계속 두 정상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계속 오는 화요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지속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다음 달 열릴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공동의 목표를 두 정상이 통화해서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기자들에게 두 정상이 20분 동안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두 정상이 다음 달 12일 열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앞으로 흔들림 없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북 정상회담의 무산 가능성을 협박하며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 두 명이 어제 작은 목선을 타고 한반도 서해상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 남성 두 명이 이날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쪽 해상을 통해 들어온 뒤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 주민이 망명한 건 지난해 서해 교동도를 통해 북한 주민 한 명이 넘어온 이후 9개월 만입니다. 한국 당국은 현재 이들의 망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엔 북한 군인 4명과 주민 11명이 모두 9차례에 걸쳐 목선 혹은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었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북한 정권의 탈북 종업원들 송환 요구에 현재로선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이 사안에 관해 지금까지 견지한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탈북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에 출석해 탈북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앞서 지난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북한 여종업원들이 한국에 납치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며 송환을 요구했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하고 있는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난 국회 강연을 지적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탈북 여정업원 12명은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길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해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은 여정업원들을 북한에 한국이 송환할 경우 이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 역시 북한의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텍사스 고등학교 총기 참사 사건에 대해 휴스턴 경찰청장이 총기 규제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트 아세베토 청장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슬픔과 고통,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며 총기 규제 개혁이 바닥을 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에 있는 산타페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8일 2학교 11학년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상당히 줄이고 미국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단은 지난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두 나라의 무역 불균형에 관한 협상을 한 뒤 어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는 성명에서 미 농산물과 에너지 수출의 의미 있는 증가에 합의했다며 이는 미국 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실무팀을 중국에 보내 이번 합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규모를 이번 합의에서 명시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야권 연합이 불공정한 선거로 규정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열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상 비어의 세계 뉴스 김영곤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